상당히 어렵진 않았습니까? 1990년대 오면서 피크가 1995년도부터 1999년도 사이에 뭐 닛산 자동차가 완전히 회사가 도산된다 이런 소문이 있고 굉장히 어렵고 또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 사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그 상장 회사 가운데 매년 그 적자를 보는 것이 1년에 적자 보는 일본 돈으로 6,800억 정도가 1년에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본 회사가 없을 정도다 이런 말을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도산에서.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르노라는 회사가 그 일본 닛산 자동차를 산하로 흡수를 해가지고 르노 자동차 부사장이었던 카로스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닛산 자동차의 CEO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CEO로 부임해가지고 막 회사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바꾸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닛산 자동차의 빚이 일본 돈으로 2조 1000억 원의 빚이 있었어요. 2조 1000억 원의 빚이 있었고 뭐 1년에 적자 보는 게 몇 천억씩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빚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 그 곤이라고 하는 이 사장이 회사 대표가 되면서부터 회사를 바꾸는데 철저하게 현장 위주로 나가고 그 사람이 내세웠던 그런 플랜이 뭐냐면 닛산 자동차 리바이벌 플랜이라고 부흥 플랜이라고 하는 부흥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플랜을 짰어요. 근데 그걸 짜서 실시를 했는데 뭐 굉장했었어요. 막 공장을요 다섯 개를 전부 다 문을 닫게 했어요. 공장을 다 문을 닫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빠만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쇼난 지역에 있는 공장 몇몇 공장만 남기고요. 그전에는 관련 회사 하청업자 관련 회사가 1400개 회사가 있었는데 네 회사만 남기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요. 회사 직원들 가운데 글로벌 직원들 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2만 1000명을 삭감을 시켰어요. 직원들을 그냥 전부 다 그 회사에서 리스트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재료를 사러서 자동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하청업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가. 현장에서 소위 물건 구입하는데 코스트를 20% 삭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부흥 플랜을 하게 했는데 불과 4년 동안에 그러니까 1999년부터 4년을 그걸 하니까 뭐 2003년도잖아요. 2003년도에 회사가 살아나요. 불과 4년에 살아나는데 그 회사가 부흥이 되는데 놀랍게 회사가 부흥이 되는 건 2조 1천억의 빚을 4년 만에 다 갚아요. 그리고 적자를 했던 그 기업이 흑자로 바뀌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일본의 그 처음에는 그 곤 사장에 대해서 일본 매스컴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일본 와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 리스토라 시키고 일본 기업 풍토를 모른다 막 비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4년 만에 회사를 딱 세우니까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저는 그 회사의 그 기록들이 너무 유명해서 인터넷에서도 많은 자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닛산 자동차 리바이벌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글이 올라져 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참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을 썼을까? 참 이 부흥이라는 걸 좋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좀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큰 회사들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일본 경제도 타격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일본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관계없는 학교 선생님들도 관계없는 공무원들도 큰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모든 영향을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건 모든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 같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일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부흥에 대한 얘기를 그 닛산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 5월 1일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성경 묵상하게 됐잖아요. 이 신명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주고 세워짐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쭉 기록인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미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행을 해서 40년 동안 여행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된 것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일산자동차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1장을 묵상하고 2장을 묵상했는데 2장 말씀 속에 2장 7절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2장 7절 한 말씀이 굉장히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았던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소위 1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2세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듣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쭉 여행을 지도를 그리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쭉 뭐 시내산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쭉 여행을 해가지고 그 사라 사막을 쭉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제일 밑에 땅 엘라시라는 걸 통해가지고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편이죠. 요단강 서쪽편으로 그들이 여행해가지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40년을 세월에서 걸려서 그들을 여행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그런 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게 했어요. 너희들이 들어갈 때니까 미리 좀 봐라. 이렇게 해서 미리 봤는데 본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할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낙담을 해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됐던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아멘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땅을 보고 나와가지고서는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뭐 엄청난 거인들이고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담시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보니까 무리바에서 나서 광야에서 마사에게까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저는 그 성경 말씀 보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 마사라고 하는 그 지역, 양쪽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물이 쓰다, 하나님 왜 이런 쓴물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의 불평을 시작했던 것이 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마라의 물, 쓴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다 여행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불평했던 곳이 무리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불평을 또 한 겁니다. 그것도 물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기본 요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한 환경으로 이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불편한 환경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불편한 환경이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불편한 환경이 역으로 변장된 축복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을 막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쓴뿌리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불평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편 95편 8절 말씀을 제가 얘기했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건 마라라고 하는 이 두 물 사건에 대한 것이 그 시편 95편 8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초기고 출애굽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초기에서부터 마지막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불평의 시작에서 불평에 이르기까지 쭉 여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기간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물 때문에 불평만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데 미리아미가 반역을 해가지고 막 문둥병에 걸리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해가지고 모세한테 막 덤비잖아요. 반역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쓴뿌리가 있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저 눈만 뜨면 불평 불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을 광야의 생활 속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둬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소위 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소위 애굽에 나왔을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자연적으로 그냥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믿지 못하는 그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 뭐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출애굽의 1세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나와서 광야에서 어른이 된 2세대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조상인 1세대들의 실패를 잊지 말아라. 실패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순종을 하지 못하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1세대들의 실패한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게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1세대들의 실패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죠.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장래가 없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좋은 역사도 있지만 실패의 역사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실패의 역사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했던 역사를 우리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막 묶어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비결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첫 번째 부흥의 첫 걸음은 실패했던 조상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실패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재다짐을 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 속에 살아왔던 불평 불만 속에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겠습니다만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린 절대로 그 땅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어렵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울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불평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 불평해요. 물을 달라고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으면 쓰다 달다 막 불평을 해요. 조금만 불평하면요 왜 우리를 이걸로 끌고 왔냐. 그리고 모세가 이끌으니까 모세 형님 아론은 제사장을 하고 모세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됐고 모세 누나 미리암은 여성의 지도자고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은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먹네 그러면서 그냥 막 반발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자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막 굉장히 고생을 시키고 그들한테 늘 배가 고프게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지 않겠나, 그래야 사람은 좀 정신 차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불평 원망을 하고 사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대요. 하루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대요. 심지어 불평하는 그날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대요. 성경은 그들을 축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서 9장 21절 말씀이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주시고 또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입는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이 상하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사막에 살았으니까 농토를 뭐 그 밭을 갈고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이걸 못했잖아요.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늘 만나러 먹여주시고 어떨 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은 막 신발 하나 가지고 쭉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그걸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과 다투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쌍둥이 형인데 그 쌍둥이 형의 자손들한테 그 세일 산 땅을 기업으로 줬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이 친척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먹으려면 그냥 먹지 말고 뺏어 먹지 말고 돈을 내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돈도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돈도 주셨다. 언제 돈을 줬지? 저도 돈 하면 눈이 번쩍하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돈을 주셨구나. 언제 그 돈을 주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받은 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 가만히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광야로 나온지 아시죠?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냥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하고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테니까 나를 맡겨주세요 하니까 바로왕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한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몇 번 내리죠?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죽는. 자 생각해보세요. 집안의 아버지도 장남이고 아들도 장남밖에 없는 집안이라면 아들 아버지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마다 장례식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당시 애굽의 사람들이 그때 다 깨달아요. 아, 이 유대인들을 빨리 내보내야지 우리가 살지. 이것들을 붙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빨리 유대인들을 내보내게 하려고 자기들이 집에 있는 돈이고 기금속이고 하여튼 돈이 되는 거는 전부 다 싸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주면서 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막 돈을 주고 귀금속을 막 준 거예요.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던 거야.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뭐 수프가 없잖아. 광야에 나와보니까 마켓이 없는데 돈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일산 땅이 가까웠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40년 안 쓰던 돈 주머니 있잖아 그거. 근데 그거를 세일산 지역으로 갈 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이니까 니네들의 천친척이란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친척이란다. 그 사람들한테는 뺏어먹지 말고 돈 내고 사서 먹어라. 하나님 그 말씀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전에 준 돈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 쓸데없다고 함부로 쓰지 마시고 딱 간직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써라 그때 딱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 특별히 많이 주시면 혼자 이렇게 간직하기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또 맡아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이 너무 리얼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 앞에 아주 힘든 훈련의 기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한 적이 없어요.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도 늘 함께하는 거예요. 참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아우 꼴도 보기 싫다. 집 나가라 나가라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게 나가면 큰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집 정말 나가버리면 아,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빨리 돌아와야 돼. 그 생각하듯이 이 부모 심정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꼭 우리 부모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 안 듣는 자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살피는데 저는 신명기 23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는데 저주하려고 그러면 저주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의 말이 축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전혀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실수도 하고 불평불만 있고 막 덤벼들고 뭐 못된 짓을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복을 주면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계약, 한국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도 보살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미워도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날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여요. 이걸 신약성경은 우리께 말해요. 하나님이 신약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나쁜 짓도 하고 내가 남한테 피해도 주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언약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게 너무 귀해.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죄 하나도 안 져서 깨끗하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자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 찬송 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진흙그릇, 진흙그릇이랑 우리 번역하면 진흙그릇이라는 그런 일본 찬송가계에서요. 찬송가 내용이 나한테는 흠이 많습니다. 나한테는 깨진 금도 많아요. 내가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내 인생에 깨진 그릇이 많고 내 인생에 금이 가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쓰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쓰신다면 깨졌는데도 금이 갔는데도 나를 쓰시겠다면 버리지 않냐고 쓰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주세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감당할게요. 뭐 이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부를 때마다 내가 그런 것 같거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신사처럼 보여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깨진 데가 많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금간 데가 많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너무 많어. 하나님 보시기에 난 너무 부끄러워. 강단에 설 때마다 그냥 막 두려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하나님은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본에 계신 분 일본말 좀 아시잖아요. 꼭 하나님은 그냥 오야빠가 같아. 하나님 그냥 나만 보면은 그냥 내 부끄러움, 내 허물 같은 걸 하나도 안 보고 나와 맺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만 남을 보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받는 소위 다음 세대 이제 모세도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도 모압당에서 죽어요. 요단강 못 건너가. 그런데 요단강 못 건너지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포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내가 쳐서 물 내줄까 하고 자기를 막 어필시켜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의 잘못이다.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불만하는데 지가 그걸 못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책임을 지고 자기도 요단강 못 건넌다는 그런 식으로 신명기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에요. 리더는. 아, 그러고 보니까 리더의 책임이 무서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 신명기인데 특히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걸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부흥이 일어나느냐?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부흥이 시작되고요.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 반복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요.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순종하겠다. 실패의 과거의 역사를 던지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5월달, 6월달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이 설교를 여러 번 할 거예요. 매주일 신명기 설교할 거예요. 6월달까지는.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면 그냥 막 나도 가슴이 뜨거워요. 그냥 막. 어제 막 새벽 2시 반까지 이 성경을 막 읽고 또 읽고 막 기도하면서 내일 설교할 거. 내일이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왔어. 시간이 막 새벽 2시니까. 목자 컨퍼런스 갔다 오니까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막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성경 하는 게 좀 건너 막 성경이 재밌을 때는 그 다음이 뭐가 쓰인다 미리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미리 내가 읽었어. 막 읽어가지고 6장 2절이니까 이렇게 나왔더래요.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장구하게 한다는 장관 옛날 성경이라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길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는데 나는 막 어젯밤 수도 없이 아멘을 했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장구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했지 뭐. 할렐루야 막 했지 뭐. 그러니까 막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내 얘기야. 나를 두고 한 얘기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막 아멘 하면서 나는 그냥 막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먹는 수면제 하나를 살짝 빌려가지고 뭐 먹고 잤지. 그래서 아침에 다시 또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예배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한번 열어보세요. 예, 뭐 휴대폰에서 열든지 성경을 펴든지 하여튼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비결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바이벌은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젊은 사자가 얼마나 사냥을 잘합니까? 근데 젊은 사자는 굶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신명기를 통하여 5월달 6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러니까 막 큐티가 기다려지잖아요. 그렇다고 미리 할 건 없어요. 오늘 할 거면 오늘 큐티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날 만나를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날 만나를 드시면서 5월 6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는데 7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는 내 금강에 두루 행함을 알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 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너라는 말이 나와요. 전부 다 이게 단수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단수로 와닿는 뜻은 하나님은 민족적인 복도 주시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도 역사, 공동체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개인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5월, 6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